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 산상설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새로운 모세다라는 메시지를 항상 들려줍니다. 노골적이지 않고 그 글 속에 아주 깊이 배어있는 그런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세가 예수님 앞서 13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암시는 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선생, 진정한 율법의 중보자 혹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자의 모델로서 모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산상설교를 보면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약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함, 이거 큰 주제입니다. 이것을 5장에서 이미 선언을 했죠.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과 대조시키는 예정이 많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 헛 맹세를 하지 말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율법의 한계를 넘어 초월하시는 분임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말, 그것을 특별히 사용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다른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이해도 못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많은 호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호칭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훌륭한 기독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칭에 대한 평면적인 공부를 넘어서 이야기로 엮여진 그 역동적인 흐름을 또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양용희 교수님의 주석을 통해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큰 주제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주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제와 금식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로운 일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제입니다. 기도입니다. 금식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일이다라는 그 말이죠. 당시의 핵심적인 종교적인 실천 사항이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윗선의 위험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는 율법주의적 의와 대조를 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윗선적인 의와 대조를 봅니다. 율법주의적이라는 말은 앞에 단어를 하나 빠뜨렸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의하고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의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선적인 의라고 했을 때 여기도 앞에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빠뜨렸는데 한번 붙여보십시다. 바리새인적인 위선적인 의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의가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다.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6장 1절, 2, 3, 4절을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6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구분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5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 설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자, 유대인들의 그 의로운 행실 세 가지 중에 구제와 금식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구절이 1절이에요. 금방 읽었던 그 말씀이 전반적인 그런 언급이죠. 의를 행함, 구제, 기도, 금식 이 카테고리는 종교적인 의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산상수훈 설교 안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있었던 의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시작하니까 저희도 6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5장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의에 대해서 이제 6장 1절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또 성경을 또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앞에 빛이 비치게 하라 그랬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하고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하고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질문하시면 좋고 뭐 안 하셔도 그냥 괜찮습니다. 상충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약간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찾을 수는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이것의 목적이 뭐라는 것이죠?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따로 나옵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의를 행함의 목적이 뭐냐? 뭐 의를 행한다는 것이 빛을 발한다는 말을 하고 바꿔서 설명해도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이 하나의 목적이죠. 그게 다르다는 것이. 어쨌든 사람들 앞에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1절을 이렇게 도입부로 하고 나서 2, 3, 4절을 보면은 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 지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있는데 이 구제는 의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의와 구제는 어원상으로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쓰다카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구제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우리 한국 성경,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종교적인 의미의 의를 말하지 않고 남을 도우는, 구제하는, 자선을 베푸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charity, alms, A-L-M-S이죠. almsgiving, 구제입니다. 이 구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almsgiving 혹은 charity 자선 구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어른들이 너희들이 그것을 구제할 때 삼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줄 때는 아까운 듯이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내용이 신명기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만 살기 때문에 지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신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사실은 안 쓰는 것이죠. 뭐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구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제에 대해서 일일이 구분을 다 했어요. 여덟 가지나 다르게 구분했대요. 스트릿 피플이 있으면 동전을 던져준다든지 차를 운전하다가 스탑사인에 스탑하면 퉁명스럽게 주는 거 내키지 않지만 웃으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주고 그 사람이 달라고 할 때만 주는 케이스 그 다음에 좀 더 자비한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묻지 않고 무조건 자선을 베푸는 행위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만은 자기는 감추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돈 받는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도 돈 주는 사람을 수혜자가 돈 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 뭐 월드 비전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는가 하면은 그 월드 비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기준을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혜자와 수혜자가 서로 몰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빙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밸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헌금하시는 분이 펀드 집행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서로를 믿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참 훌륭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구제 행위가 많고 그 중에 거의 50% 혹은 30%에서 50%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서 읽었던 그 내용에서 가장 지고한 자선사업은 뭔가 하면은 무료로 융자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넉넉히 구워주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그 구워주는 거예요. 로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그런 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일어서게 되면은 다시는 쯔다카, righteousness, almsgiving, mercy, charity 이것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파산 직전에 이웃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기 전에 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가장 좋은 구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걸 눈여겨보시면 참 좋습니다. 구제를 하는데 눈에 띄지 않게 베풀라라는 명령인데 왜 명령이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주는데 나팔을 불고 돈을 주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도와주는데 나팔을 불는 예, 이거 과장법이에요. 이런 일로 이렇게 아무도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케이스 있어요. 실제로 팩트 체크하면 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장적인 그런 방식.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위선이다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으로 자선을 베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 금식은 대속죄일 유대인들이 우리 음력으로 보면 한 9월 추석 때 그때 이분들이 회개를 먼저 해요.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큰 축제를 벌이는데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그 앞에 나오는 대속죄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곱째 달이 유대인들이 새해로 지키는 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금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관한 교훈은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든지 큰 재난을 당한 그런 시점일 때 그러니까 국가가 존망의 위치에 있을 때 금식을 해야 되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일본의 그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식해야 될 이그잼플이죠. 에스더 같은 케이스는 에스더 왕후가 자기 유대인들이 말살을 당할 때 금식 기도를 부탁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재난을 당할 때 요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위선을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하는데 이렇게 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는 사람 요새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있었을 거예요. 원래 금식 기간에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픽업하는 그 포인트는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면 양심의 가책과 통회하는 마음의 의미는 즉각 상실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식에 관한 그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죠. 금식을 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금식을 해야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기쁜 순간에 엉뚱하게 금식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그런 뜻이겠죠. 다시 자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런 식으로 자선을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자선을 베풀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필요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위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에 대한 반응 이것이 굉장히 심플하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큰 진리인 것 같지만 아주 평범한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의 그 필요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나올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그 구제하는 것이 공개적이냐 비밀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로 이렇게 우리가 다툴 사안이 아니고 구제의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말하자면 비밀리에 행한 구제라도 본질적으로 자신을 위한 구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조심하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한테 이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의 삶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제자들에 대한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자들은 공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시수단으로 삼는 금식, 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구제와 자선 행위를 역사적으로 많이 해온 줄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으로 이러한 구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지, 이것이 비밀리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죠.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과 경건에 대한 평판을 얻으려는 노력 사이에는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한 적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때 금식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금식하시면 됩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옛날에는 들어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프린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2년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70년 지나버리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그 기록을 어디서? 다니엘이 찾았대. 읽어보니까 이 기막힌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한 포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금식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금식을 잘 하는 그런 것을 사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을 파송할 때 금식을 했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리더십을 세우든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울 때는 적어도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라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을 하는 것은 외식으로 하지 마라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라 뭐 줄이라 뭐 없애라 그렇게 예수님 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을 연결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잔치이지 않습니까? Feast, 잔치입니다. 이것은 왜 잔치입니까? 포로된 자가 돌아올 때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성찬에 관한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지금 고린도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 성찬이 끝나고 나서 찬미했다는 것이, celebrate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앞둔 그러한 성찬 만찬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포로에서의 해방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엄청난 세리머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지 70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우리들의 죄, 잘못, 불순종,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실패 그런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러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 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겠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반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포로들의 생각이고 지금 우리 각자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를 너희들한테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의 깊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비유하자면 엄마가 아빠가 자식을 꼭 껴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아이를 꼭 껴안으면 그 힘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아이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있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이 셀리브레이션한 이 성만찬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